사람마다 그 시간에 대한 관점,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과거 지향적이세요? 현실 지향적이세요? 미래 지향적이세요? 시간을 보는 데에 다섯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와 그리고 존 보이드가 The Time Paradox, 즉 시간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에서 인간이 시간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관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부정이고, 둘째는 과거 긍정이고, 셋째는 현재 쾌락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시간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재 숙명이고, 다섯째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저자의 이야기 되면은 우리 인간은 이 다섯 가지 시간에 대한 어느 하나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짐바르도와 보이드가 설명하는 것 가운데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거 부정의 관점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은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상처 또는 좋았던 일 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일들에 대한 그 기억에만 머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까?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태어난 걸 후회를 했었죠. 이런 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일어난 사건들을 다 부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이나 즐거운 일들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부정과 그리고 현실 부정에 그 네거티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면에 미래지향적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 있고 좌절을 겪고 있어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기 때문에 나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초긍정과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어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먼 미래에 언젠가는 나에게 이 수고와 고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실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신뢰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점, 비전을 갖고 갔던 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의도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모함을 해서 요셉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일이었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그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더 나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그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개월간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2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지금 이 시간 예배죠. 지금 서울교회가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아요. 긍정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인데 요 두 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요 두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구절들을 좀 우리가 이게 통전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새 일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에 대한 미래의 개방성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함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전하는 대표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의 관점을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도 않고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89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비전을 품고 희망의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간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그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해서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축복을 누리며 그 땅에 거류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가 80세 되던 해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두려웠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약속을 확실하고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을 땅을 향해서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여정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고 떠나는 희망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도 모세 역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넜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봤던 인생에서는 결코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예,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예. 저는 47살에 그 명령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인생을 바꾼다는 게 아주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그러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몰라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린 위대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희망의 여정을 떠났던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다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말로는 동어 반복어적인 그러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 일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읽었듯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거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를 송두리째, 조금 무식한 말로 하면 깡그리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이 구절에 영어 성경 원문을 한번 봅시다.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랬어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그죠? 예, 이전 건 잊어버리는데, 너 과거에 머물지 말라. 여기서 do not dwell on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속에 안주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의 기억에만 안주하고 있으면은 현실의 삶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줬던 은혜에만 너희들이 머물지고 있지 말, 있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에 보내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쫙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밟은 땅, 즉 너희들이 밟은 땅을 영영토록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이 매우 뛰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은 후에 38년이 지나서 갈렙이 78세가 되었어요. 그 해에 어떠한 사건이 생기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국가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가 갈렙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는 갈렙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둘이서 갈렙은 청년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리면서 우정을 쌓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갈렙은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서운함, 어쩌면 두 사람은 우정과 라이벌이라는 그러한 것을 같이 갖고 전쟁에 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정신없이 치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는 여호수아의 이름만 있었어요.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잊혀져 갔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성경은 그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그의 이름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아마도 갈렙이 살아왔던 삶은 모르긴 몰라도 자괴감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고 그리고 자존심마저도 상할 수도 있는 시간을 그는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용기 있게 장로들 앞에 나와서 내가 가슴에 내 눈에 들어온 헤브론 땅이 있었고 그 땅을 모세가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유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시리하고 그리고 과거에만 빠져서 살았다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모세가 약속한 유업으로 과연 주어졌을까요? 갈렙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러면서 나이 40에 자기의 가슴과 눈에 들어왔던 헤브론 땅을 생각하면서 그는 오직 모세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만 쫓으면서 45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요셉과 다윗처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며 사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며 지내는 직과 신앙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욥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과 그 사고로 인해서 어느 날 불행에 빠진 그래서 기약 없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이 서울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집단적 고통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은뱅이로 살아온 병자처럼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누가 도와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 인내하며 역경을 이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참된 신앙인이 소유하는 믿음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기적이에요. 사실 그 시대에 이 메시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선조들의 가르침 속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지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았던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창조질서를 다스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정의 능력을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너희들의 미래와 삶의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우리는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어떤 것이고 사막의 강의 물의 맛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이었죠.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벤구리온이 1962년에 이제 총리직을 마쳤어요. 총리직을 사임한 후에 그는 어디로 가냐면은 모하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그 불모지를 개척하는 놀라운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세우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집단 농장인 키프츠를 세워요. 키프츠 공동체를 거기에 건설을 합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멀리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끌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업국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농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5대 율법서를 이름을 딴 토라 농법이다. 예, 말씀의 농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성공한 키프츠 농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를 개방을 할 때 그들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율법서를 정리하며 성벽 안에 모여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기를 읽었듯이 이들은 이 성공한 사막이 위해서 43장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하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 400km에 해당하는 수도관을 설치하고 자동차와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농로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키부츠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면 반드시 길이 나고 강을 내는 기적,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의 위기는 매우 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들이 살았던 고난의 삶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하나님의 아직도 여전히 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보장이 없고 내일이 없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심한 좌절과 고난과 비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일을 행하고 강을 내고 그리고 길을 낼 테니 하나님이 하실 세일에 너희들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그들의 후손인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율법 선포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포로생활 70년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와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어느 날 그 새벽이 동토올 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곧 현실로 나타날 여러분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같이 울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고 인생의 사막의 강물을 내는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죄로 가득 찬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뉴 웨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강물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출구가 없어 보이는 막혀있는 우리의 삶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길과 강을 내어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의한 세력이 여러분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로 여러분의 삶에 공경에 처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여러분을 걷게 하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일을 소망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신앙으로 미래의 가능성과 약속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과 눈과 관점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이 내는 길과 강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며 위로이며 비전입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로서 인도의 선교를 했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실 위대한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희망의 미래를 믿음으로 성취하십시오.